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11장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한낱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고 천성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등장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 지도자로 세워진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짐작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기도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마지막 사사로 사역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왕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사사로서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애에 있어서 경험한 그런 모든 것을 토대로 삶을 되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소견 내 옳은 대로 살았던 자기 뜻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시대의 사무엘이 한 백성의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가르친 가르침은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또 참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필생의 사역에 대해 변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장 5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이 죽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마저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등 많은 죄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해도 기도 없이 어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자기를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힘으로 오늘의 제가 있었으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까지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물질로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봉사는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코미디계를 휩쓸었던 웃음신사 고 김경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KBS, MBC, TBC 방송위원으로 20여 년간 코미디 프로그램을 도맡아 제작 연출하면서 코미디사의 길이 남을 웃으면 복이 와요, 부부만세, 고전유머극장, 내일도 푸른 하늘 등의 화제작을 남긴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쓴 책 웃으며 살자고요 라고 하는 책을 사서 보고 배꼽을 잡고 한 권을 그 자리에서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등고시를 준비한다고 책과 씨름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추풍낙엽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템포로 머리카락이 빠지다가는 장가도 가기 전에 문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방 안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발 좀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어가 되면 어느 처녀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 머리카락을 지켜주세요. 아,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한다면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공군 소위 때에 아나운서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를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밤 따라갔다가 밤송이가 머리에 떨어져 머리 정수에 밤가시가 박혀 곱는 바람에 몇 가닥 남은 희망마저 혼빡 빠져나가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만을 소개해드렸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다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웃음을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평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이 지나가버린 머리숱이 많은 것도 큰 감사였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에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이 좀 없으신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머리카락이 많은 분들은 그 불편함을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 얼마나 따가운지 겨울에도 얼마나 추운지 그 불편함을 모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평생 소원인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그러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제 앞에 앉아주시면 저도 기도해 드리겠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앞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아직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존경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머리카락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신방하면서 교우님들에게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방할 가정이 있으면 오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초기 2005년도 6년도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갈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돼서 모시고 다닐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얼마 전 목사님과 함께 기회가 돼서 신방을 마친 후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면 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적중한 본문과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간단하고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가정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놀랬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전임 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족하고 지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곳에 어떻게 처하든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삶 속에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에 공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너무 좋아서 꽃밭에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꽃 세 송이에 벌 하나 더해서 딸 셋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요즘은 중매에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딸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요즘에는 젊은 처녀 총각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멋있는 형제 자매들만 우리 교회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녀 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천 명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 수 있는가, 좋은 배풀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맡은 일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아주 잘 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는 짝이 있는지는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살짝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경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좋은 배필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면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능력 있게 자기 일 잘해서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될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지 말고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눈만 높아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다니다간 세월 다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소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선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찾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기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아들 얻기를 구하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거리도 많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많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곧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있죠.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공부하면 되고요.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 시간만큼은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이키거나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한 뒤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직접 다스림을 받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항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고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려서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자신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떠났습니다. 적군이 처음 쳐들어옴으로써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실천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하는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불신앙과 불충성과 우상 숭배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믿음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을 쫓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거나 인도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힘겨운 일도 있겠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경험하신 그런 일이겠지만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 또 하기 싫은 일, 싫어서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즐거워서 하는 일보다 엄청 더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만 찾고 와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사장님이 지시한 일, 또 회사의 목표,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참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역하고 빠져나갈까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동안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다가오는지를 아주 너무 많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또 멸망을 당합니다. 죽게 된다. 병들고 망하게 된다. 번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에서 이탈된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신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물거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나중에는 불행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나중에는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만이 참 만족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참 사랑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고도 불안에 떨고 불안한 마음이 함께 왔다고 한다면 이 물질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왜 마귀가 준 것이냐고요? 죄를 짓고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불안이 함께 온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도 불안이 함께 왔다면 이거 누가 준 명예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명예가 틀림없습니다. 왜이냐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명예이니까 자기도 밟힐까봐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넘긴 파도는 나중에 더 큰 파도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듯 밀려와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쓸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인격과 삶을 짓밟고 이룬 성공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25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늙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지도록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고 했습니다. 출입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듯이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 인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출입했습니다. 사무엘의 첫째 임무는 업적이나 공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취하였느냐? 이 말씀은 부득이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는 것이 죄이며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해야지 절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속였느냐.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내리누리다, 사기를 치다 그런 의미로서 곧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타인을 현혹하고 협박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속이다는 말의 히브리어 아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말로서 공갈, 협박, 위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못된 꾀로 남을 속여 사기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언적 소송을 하지 말고 모함과 무고함으로 소송을 당할 때에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법원에 가지 않는 것, 즉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네 가지 죄는 우상 숭배, 살인, 음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평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이 말씀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물의 수수 의혹과 그리고 시험은 언제 어디서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뇌물 수수의 유혹은 더 크게 받습니다. 마치 뇌물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에 독약을 섞어 덫을 놓은 것 같아서 덥석 물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큰 대가를 치르거나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일평생 뇌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씀합니다. 24절 25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역사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붙들어주시고 처음은 아무것도 없이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이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되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안 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또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늦게 들어오면 저 뒤에 세워서 손 들고 있었다고 하죠. 거기 장로님 서 계십시오. 권사님 서 계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 고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각 안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신실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사사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인도했으며 가르쳤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 시기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예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해서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보다도 더하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분들을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정성과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며 죄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자기 자신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 지식과 분토보다 못한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